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상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 핫과 무라리오 유다의 아들은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므리오 이사갈의 아들은 둘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와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사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룻이니 이는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 이름으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예상치 못한 두려움을 많이 겪어내야 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그 뜻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신실하기를 기대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신실하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그 큰 진리와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뜻이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첫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최남단, 마지막 남쪽 끝자락이에요.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 애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는 또 어떤 곳인가 하면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그때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삭이 이 지역에 머물며 이 지역에서 그가 이제 우물도 파고 그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언약의 제사를 드리며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특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에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아버지 빨리 내려오소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그렇게 말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얼른 애굽으로 오십시오. 아들의 이 말, 아들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그 말을 들었고 그가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고 떠났지만 그가 이 부엘세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하나님, 그가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렇게 그가 힘들게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그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 받았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고백과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그가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충분히 이런 맥락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야곱이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그가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다 떠나버리고 다 떠내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가운데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는 그 약속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여기서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뭐라고 그를 부르시냐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좀 뒤에 같이 살펴보겠지만 저는 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제게는 따뜻하게 들려요. 이 하나님께서 이 두 번 연달아 부르시는 거는 이 맥락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아들 이삭을 이렇게 모리아 산에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급하게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건 급한 거라면 지금 야곱아, 야곱아. 잠들어 있는 야곱을 깨우시는 것 같아요. 야곱아, 야곱아.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어느 형편에 있든지 이게 우리가 대답이에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십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때 하나님이 이상 중에 그 밤에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거 알았죠, 그죠? 근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때 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고 굳이 좀 딱딱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46장 이 자리에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창조하시고 경륜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이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경륜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야. 언약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것이 야곱이 지금 그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그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맞아, 내가 그 언약한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 야곱이 들었던 게 있어요. 이삭이 항상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단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판단한 거 이해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내 아버지,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개는 이후로 나타나지 않다가 언제 다시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과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다시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사이에는 430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당신을 부르신 이 말씀 이후에 다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그 사이에 430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 43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내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갈 거다. 여러분, 이게 동행이잖아요. 사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집을 향해서 도망갈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너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보며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보며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워낙 크고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어딜 가든지 어디에 야곱과 심지어 떨어져 있어도 야곱을 지켜보실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동행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예, 항상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 역사를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 이 역사가 끝나는,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애굽에 가는데 애굽에 가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땅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여기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끝에 하시냐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고 지금까지 지켜지는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운명할 때, 숨을 거둘 때 그와 가장 가까웠던,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그의 마지막 그의 손으로 그의 눈을 이렇게 감겨주는 것이 이 생애를 마지막 그 마감하는 행위였다 그래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신 그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겠구나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보면 정말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기에 유언을 합니다. 나를 꼭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다오. 그래서 우리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가 운명한 후 그를 그의 자손들이 데리고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 모시고 오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죽음도 막지 못하는 거구나.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났다. 죽으면 아, 끝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도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약속을,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스스로의 힘으로 그가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는 아버지를 가나안으로 돌려보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이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고 끝내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조차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이상 중에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 야곱의 동행의 약속을 보면 우리도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탁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기야, 신기야,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그 창세기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쭉 쫓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창세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르쳐주는데 그 앞으로 한참 앞으로 가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노아를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우리 이제까지 쭉 요셉의 그 삶을 쭉 쫓아오면서 요셉이 특히 언제 그가 언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 증언됐다고 우리가 보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그가 하는 일마다 그를 형통하게 했더라 라는 증언을, 그리고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된 그 증언을 우린 봤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요셉아, 요셉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증언이 별로 드러나질 않아요.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가 위기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가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주인과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좀 신비하게, 좀 감격적으로, 좀 영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알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늘 영적으로 희한하게, 신기하게, 신비롭게 경험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셉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참 현실적으로 살잖아.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현실적으로 사는데 거기 그렇게 영적인 어떤 계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요셉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추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늘 물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우리 생각을, 우리 논리를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생각을 통해서 그가 결정한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갈 거야, 그리고 나서 430년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그 동행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동행하신 이스라엘 삶이 노예되는 삶, 요셉이 노예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고난이 올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증언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야곱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우리 앞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을 들어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즉각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따르는 이 청종함,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떠나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날세.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의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여기 보면 이 두 개의 호칭이 번갈아 가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태우고 갑니다. 지금 이게 현실적인 사건은 뭐냐면 야곱과 그의 가족 전부가 지금 애굽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 야곱의 아들, 맏아들, 루벤과 오늘 우리가 힘들게 쭉 읽었던 그의 열두 아들들의 그리고 열두 아들들의 자손을 대표하는 그 70명의 가족들의 요약, 이 70명의 가족들의 요약은 가족 전부를 말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며느리도 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지금 지칭하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간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두 개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야곱과 그의 자손이, 르우벤과 기타 등등등 한 그의 자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 말이에요. 야곱.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서 태어날 때부터 형하고 싸워가지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어떤지를 알았고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형을 속이기까지 했잖아요. 아버지까지 속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가 결국 그 부를 얻고 난 다음에 그거를 삼촌한테 뺏길까봐 마치 야반도주 하듯,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가 돌아왔던 훔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발뒤꿈치를 잡는 악착 같은 사람, 이게 야곱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곱을 부르실 때 이사야 41장에부터 쭉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번갈아 가면서 부르시는데, 우리 이사야 41장을 한번 보면 41장에 예를 들면 제가 먼저 그냥 4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런데 예. 14절에 보면 급기야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때 우리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 성경,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러분, 지금 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렁이 같은 사람 야곱을 통해서 뭘 보고 계시냐면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 이 역사를 구원하실 예수께서 오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족속 이스라엘로 보시고 계신 거라고요. 야곱이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 호적에 올라간 우리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저도 세상에서 안신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안신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살지만 저는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나를 세상을 향해서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서 나를 증언해 라고 세상을 보내주시는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나와 함께하는 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야곱 같은 지렁이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렁이와 같은 야곱은 이 한 줌의 사람들로 애굽에 갑니다. 우리 늘 하는 습관을 따라서 성경 말씀 우리 설교 시간에 볼 때 아 이제 또 이 많은 이름을 다시 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냥 어려운 일은 우리 훅 넘어가서 뒷부분을 한번 가볼까요? 이 족보가 쭉 나온 그 마지막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숫자로 보면 7이라는 건 완전 수잖아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해에 날에 안식하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온전함을 뜻하고 또 10이라는 숫자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의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온전수가 같이 만나는 이 70이 완전함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70이란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증언된 그 애굽으로 이주한 이 숫자들이 뭐 예를 들면 민수기 26장이나 아니면 스테반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증언할 때 보면 숫자가 조금씩 달라요. 70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75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70명을 선택할 때는 그 대표성, 그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족보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도 마태복음에 보면 14대더라. 혹은 계시록에 봐도 14만 4천이라는 그런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이후에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천하 만국을 이루게 되는데 노아의 자손들이 이룬 숫자가 70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일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신명기 10장을 우리 한번 가보면 이 숫자 70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인데 그 선택하신 사람들이 겨자씨와 같으나 온전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대표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할 사람들로 70인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70인이 몽땅 같다는 거예요. 몽땅 같다는 거예요. 70인이 완전히 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겨자씨와 같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커진다라는 이런 것들을 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게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게 될 그 샘플로 심벌로 70명을 대변하셨다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 요즘 우리 살면서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년의 인물 뭐 100명 뭐 이런 식의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이것이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의 개념, 이 완전수의 개념은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은 완전히 성취된다, 이거를 뜻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예, 야곱이 이제 유다를 먼저 보내요. 보면 그 유다가 동생을 애굽에 팔았는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헤어지게 했는데 야곱과 다시 그 요셉이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 유다의 리더십을 보게 하는 뭐 측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걸 보니까 이 만나는 장면이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 야곱이 요셉에게 대해 가졌던 마지막 기억은 그의 그 산산이 찢어진 아주 갈기갈기 찢어진 채색 옷이었잖아요. 그렇게 비극적으로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그 요셉이 지금 영광과 영화로 옷 입은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영광과 영화로 옷 입은 아들을 만나게 돼요. 그는 죽었다 생각했어요. 아들을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 죽었다 생각한 아들이 살았고 열국을 통치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기 보면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요셉이 자기의 왕 다음에 그 화려한 영광의 수레를 갖추고 아버지를 맞이한다는 건 이 요셉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그런데 저는 야곱의 이 고백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참 마음에 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러니까 요셉을 맞는데 야곱이 야 요셉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됐다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제 됐어 나는 괜찮아 이제 죽어도 괜찮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네가 살아있고 네가 이렇게 그 꿈을 내가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꿈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내가 봤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저는 이 죽어도 좋다라는 이 야곱의 말을 들으면서 그냥 덜컥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나도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나 아니면 나도 죽어도 좋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그 야곱의 고백은 내가 이제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다 충족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존재의 이유 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앞에 환난과 시험이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들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존재할 이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완수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그가 유언처럼 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먼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4장 5절인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다하라는 말은 완수하라. 내 직무, 내 사명, 네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네가 충만케 하라. 나는 말이야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보조제사와 같이 내 인생이 벌써 다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컴플리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나처럼 살기를 바라는, 그가 이후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내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가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을 겪어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는 또 거꾸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셨고 시작하셨고 반드시 그 동행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동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 안전함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참 실제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참 주도 면밀하게 가족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저는 요셉의 이 말을 보면서 그의 정중함과 더불어 그의 정직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은 정말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잖아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인데 지금 그가 뭐라고 바로에게 말할 거라고 그랬냐면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왔습니다 라는 말은 그 출신이 뭐다라는 거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함으로 아 그렇지 그렇지 저자가 히브리 출신의 노예 출신이었어 라는 그의 출신을 다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로 앞에서 내 가족들이 누구냐면 이 가나안 출신입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거에 더해서 말해요. 애굽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 가증한 것으로 애굽 사람들이 그 천시하는 불가촉 천민 같이 여기는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내가 우리 아버지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가축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쩌다가 요번 당대만 한 것이 아니라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들 요즘 안 하는 거 봅니다. 기억 안 납니다. 혹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은 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오늘 요셉이 말하는 이 증언은 굉장히 개인적인 개인사지만 이건 동시에 굉장히 정치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에게 정직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당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당신들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땅인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옷을 갈아입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의와 거룩함을 따라서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을 들었잖아요. 그 명령을 들은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렇게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 할 일에 예 하고 아니요 할 일에 아니요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 할 일에 예 하고 아니요 할 일에 아니요 할 수 있는 이런 용기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진실을 증언했을 때 혹시 잘못됐을까 봐 걱정이 되는 두려움은 실제로 세상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부분이 헷갈려서 그런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신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 할 일에 예 하고 아니요 할 일에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야곱을 보내십니다. 야곱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야곱아, 너 겁나지 걱정하지 마. 이제 애굽으로 가거라. 저 세상으로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거기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너 거기서 어려움도 고난도 겪을 것인데 걱정하지 마.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지렁이와 같은 야곱으로 그 세상에 들어갈 것이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역사를 뒤집을 이스라엘로 삼았으니,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니 죽음조차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리고 가는 동안에 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텐데 걱정하지 마. 너는 사명을 끝낼 때까지는 절대 못 죽어. 사명을 다 이루어야 내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한 사람으로 나를 좇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오늘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 세상 살면서 저 세상 앞에서 참 내가 지렁이 같다, 정말 내가 너무 내 존재가 부정된다 이렇게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제 눈을 열어 제 귀를 열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키고 너로 내 역사를 이루는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일을 이룰 거야. 그렇다면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사명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하나님의 뜻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좇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 정말 지렁이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을 시작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동행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희한하고 신비한 경험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너무도 상식적이고 너무도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고난을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부끄러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위기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어려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신비, 이 영광,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동행, 주님을 믿고 주님 뒤를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그 완성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